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는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 앞에 11장까지 있고 이제 12장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친히 그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그 놀라움, 신적 우선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여기에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제물 아니고 산 제물이라는 뜻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제물이 되라 그런 것입니다. 사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사건 혹은 두 개의 정신 그럴 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여 로마라는 정치 권력 위에 교회가 권력으로 군림하게 된 것을 큰 사건으로 듭니다. 그것이 이제 승리주의라는 걸 만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에서든지 우월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내서 많은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계몽주의입니다. 모든 진리는 관념적인 것이다. 역사와 배경,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관념론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인류 전체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이 아마 계몽주의일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명분적인 것으로 이해되곤 해서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맨 처음 떠오르는 것이 도덕성 그리고 효율성이 됩니다. 그것이 산제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본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개념으로 흘러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진심을 가지고 그 소원과 진심이 이렇게 멋지게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증거라고 자꾸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살아가는 제사, 살아가는 그 제물이 되라 그러죠. 살아가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인데 삶을 드린다는 것은 삶을 종교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종교화한다는 것은 이 바쁜 현실 생활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무슨 봉사하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현 현실은 전부 세상에 속한 것이요.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빼고 신앙의 특정한 형태들을 가지는 것.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으로는 회사에 나가거든 신우회 만들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거든 거기에 자기의 직분과 책임에서 신자다우란 말이죠. 더 근면하고 더 정직하고 더 아량이 있고 더 온유하고 그러나 회사원으로서의 기본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겉으로만 그리고 피상적이고 가식적이고 오직 이기심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함으로 저 사람은 신자이구나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신우회를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얼른 모여서 예배 보고 점심 굶고 이런 것들로 현실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끼리끼리 도망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방향이요 에너지원이지만 그것이 삶을 대신하는 것으로 대체됐단 말이죠. 아이고 어려운 오늘 내용이 됐습니다. 표정들이 좋지 않으신데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고 관념적이지 않고 명분과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를 현실, 현실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전해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놓아둔 믿기 전에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그 현실 속에 아직 있죠.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기서 태어났고 운명에 붙잡혀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사 그 자리에 다시 돌려보낸 곳이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도전, 현실적 도전이 우리 어제 얘기한 것 같이 자연주의, 오직 인과 법칙이 전부인 냉혹함과 비정한 법칙 속에서 내가 이기기 위하여 내 이웃을 죽이고 해치고 짓밟고야만 얻어지는 승리라는 정글 속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믿었죠.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것과 혼동합니다. 멋지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승리주의로만 이해를 합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공부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를 이렇게 증명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뇌물 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승리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룬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다 해봤다시피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진심을 가져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 개인의 경험으로 나온 결론이기 이전에 교회사 내내 반복되는 질문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아준 인물들을 신앙의 최고의 모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아준 인물,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그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통령직을 그 희생과 그 어떤 억울함을 감수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들은 있고, 대통령이었다, 예수를 믿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그 책임을 어떻게 신앙으로 감수했는가?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팀워크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제목으로는 권력의 조건이라고 붙였는데,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를 읽어보면 실감이 납니다. 단 6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그가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들에게 굉장히 그 경멸을 당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자기만 못한데, 그 우연히 무지한 국민들이 뽑아줘서 대통령이 됐고, 실제는 자기들이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국무장관으로 있던 슈워드 같은 사람만 해도 그 같은 공화당 내에서의 대통령 후보 경선 상대자였는데 슈워드가 1위였습니다. 링컨은 4위인가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공화당 자체 내에 그 후보 경선에서. 그런데 3위가 이제 3위 한 사람이 포기하면서 나는 내 표를 링컨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다시 하니까 이제 1, 2, 3위가 또 다시 이제 링컨이 3위가 됐죠. 그러니까 2위가 내 표를 이제 자기 포기하면서 내 표도 링컨에게 주겠다. 그래서 링컨이 2, 3, 4위 표를 합해서 1위를 이기고 공화당 후보가 되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위였던 슈워드가 끝까지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무장관 제의를 받았을 때 처음엔 불쾌해했다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그래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만 주고 실제로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자 하는 마음으로 국무장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법무장관이나 이 사람들이 다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링컨이 여러분도 아시는 일화와 같이 그 한참 남북전쟁 시에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서 비상각의를 소집했는데 국방장관이 안 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와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왔다고 그런데도 접견실에 대기시켜놓고 한 2시간이나 지나서야 국방장관이 와서 난 바쁜데 왜 찾아와서 방해를 하냐고 그럽니다. 링컨이 지금 이 전투가 이만해졌는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니까, 그건 이렇게 하셔야죠 하고 이제 말하자면 무식한 양반 같으니 하고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길에 그 같이 수행을 했던 다른 장관이 너무 분이 나서, 각하 왜 저런 놈을 장관으로 쓰십니까? 난 저 사람이 이 전쟁만 이겨준다면 저 사람 말고삐라도 붙들고 있을 수 있네. 이게 신앙입니다. 대통령이 된 게 신앙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정신이지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조건과 보상에서 만족시켜 주시면 내 그건 모두 바칠 테니 건강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십시오 하네요. 다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제가 10분의 1이 아니라 제가 10분의 1만 먹고 아니 10분의 9를 드리겠습니다 하네요. 그러니까 생전 이게 만족스러운 기도를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어네스트 쉐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탐험가입니다. 1914년은 유명한 해인데 세계 1차 대전이 터진 날입니다. 그 해에 쉐클턴은 28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탐험길에 오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저우 북반구에 있고 남극은 남극 대륙은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탐험을 시작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이제 전쟁이 터진 겁니다. 본국에 무전을 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돌아갈까요? 아니다. 너희들은 전쟁 이상의 큰 책임을 지고 있으니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와라. 그래서 그냥 남극 대륙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영국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북극과 남극 탐험에서 영국이 칩니다. 북극은 미국 사람 피어리가 먼저 도착을 하고 남극은 노르웨이 사람 아문센이 먼저 하는데 스코트라는 영국 탐험가와 경쟁이 붙었었죠. 아문센은 먼저 도착하고 스코트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못 돌아오고 죽고 맙니다. 그 영국의 자존심이 걸린 탐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남극 대륙을 어느 한쪽에서 극점에 갔다가 다른 쪽으로 돌아오는 남극 대륙 횡단을 이제 국가적으로 추진해서 어네스트 쉐클턴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 쪽에 왔는데 어쨌든 남극 대륙을 관통하려면 상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 타고 왔는데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오자 유빙이 너무 많아서 유빙이란 떠다니는 얼음 조각 우리가 얼음 조각 그러면 팥빙수에 떠있는 얼음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하나가 몇 킬로씩 되는 것들입니다. 얼음 섬들이 떠다니는데 그게 너무 많고 그게 조류에 이렇게 휩쓸려가니까 배가 그걸 가서 제대로 부닥치면 배가 파손하니까 거기에 갇혀서 이렇게 많은 길을 이렇게 떠밀려서 결국 그 상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 조류에 떠내려 가다가 점점 밑으로 가니까 많아져갖고 배가 그 얼음 조각에 갇혀서 같이 얼어붙습니다. 이게 기울어져 있는 바람에 배가 얼음에 얼어붙어서 선상에 있을 수가 없어 다 나와서 그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난로를 피고 거기서 삽니다. 이 얼음 조각은 지금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배에 있을 수가 없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추운 밤을 보내죠. 천막을 치고 돌아가면서 맨 바깥줄에 자는 것과 동심원을 그리고 안에 따뜻한 데로 자는 걸 이렇게 나누는데 이 대장은 한 번도 따뜻한 쪽에서 자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떠내려가다가 이제는 이렇게 따라서 난류를 만나게 되고 이제 얼음이 녹습니다. 그 이대로 있으면 다 빠져 죽게 생겼죠. 그동안에 배는 부서져 버렸습니다. 얼음 결빙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 앞에 보이는 섬으로 그때 배가 갇혔을 때 꺼낸 구명선을 타고 구명선이란 건 6미터쯤 되는 보트입니다. 그걸 몇 척에 나눠 타고 그 섬에 착륙합니다. 그 섬 이름이 엘리펀트 섬입니다. 그러니까 무인도고 아무도 없죠. 그러나 다행히 물개와 펭귄과 바다 표범이 있어서 매일 몽둥이로 해안에 나가서 두들겨 잡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매일 그거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배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배가 올 이유가 없는 쪽이니까 여기서는 평생 물개만 잡아먹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대원과 함께 여섯이 그 구명선을 타고 1200km가 넘는 바다를 눈보라가 치는 바다를 구명선을 타고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갑니다. 그 섬은 영국령 식민지로 무인도인데 제일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남극 대륙에 가깝게. 근데 그 섬에 무슨 가치가 있냐면 항구 하나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포경선 항구입니다. 물개잡이 배들의 항구인데 그 섬에 고기만 개발이 되어 있는 거죠. 순전히 고래를 잡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이 그 섬을 점령하여 무슨 원주민이 있거나 이런 섬이 아닙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간신히 그 섬에 도달했는데 도달해 보니까 제일 반대편에 도착을 한 겁니다. 찾아야 할 항구는 반대편에 있고 섬 끝에 있고 자기는 섬 제일 남단에 도착했는데 그 앞을 큰 3,000m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서 36시간을 걸어 그 산을 넘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중이라서 그 구조선 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이나 걸려서야 간신히 구조선을 어디서 하나 얻어서 그 엘리펀트 섬에 가서 대원들을 다 살려냅니다. 4개월이 걸렸죠. 그 전체가 얼마나 걸린 거냐면 2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을 유빙에 떠밀려 가서 얼음섬 위에서 쩔쩔매고 있다가 섬에 내려서 물개 잡아먹는 동안 1년 반을 허송하고 간신히 살려낸 걸 끝으로 탐험이 끝났습니다. 탐험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죠, 성과가.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그쪽 전문가들이 정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탐험가 10인을 선정했는데 1위가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인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것 때문이죠. 탐험의 업적이 있죠. 쉐클턴이 20위에 4위에 오릅니다. 업적이 하나도 없는데. 왜요? 그는 진정 탐험가였다라고 전문가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어네스트 쉐클턴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인듀어런스라는 책이 나중에 나옵니다. 쉐클턴이 깨닫고 그 전문가들이 그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탐험가 10인의 4위로 아무 업적이 없는 쉐클턴을 올려놓은 것은 탐험이 가지는 모든 요소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탐험이 가지는 요소가 뭐죠? 모험, 위기, 불안, 인내, 고통, 신의, 희망, 다시 일어서기, 동료를 포기하지 않기. 이것이 다 있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현실을 사는 삶으로 바치는 제사라는 것이 어떤 업적을 남기는 싸움일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불안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업적이라는 신기루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쉐클턴을 예를 드는 이유입니다. 그는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로 했는데 남극 대륙에 상륙조차 못하고 그 모든 준비를 하고 거기 그때 사진사가 쫓아갑니다. 이렇게 산발이 놓고 이렇게 펑 해서 찍는 사진사가 뭘 찍으러 갔겠어요?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늠름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을 찍으러 와갖고 뭐만 찍어서 남겼게요? 그 얼음판 위에서 축구하는 거 찍었더라고요. 찍을 게 없으니까. 얼음판 위에서 할 게 없잖아요. 탐험하러 온 사람들이지 무슨 거기에 무슨 광물을 캐러 왔겠어요? 농작물을 심으러 왔겠어요? 아니면 무슨 철새들을 연구하러 왔겠어요? 할 게 없죠. 나 거기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무슨 내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집 내기 했겠죠. 희망이 없으니까. 축구를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이기면 환호하고 지면 분해하고 그리고 다시 천막에 기어들어가서 얼마 없는 양식을 나눠 먹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자고 또 다음을 맞고 그러나 그들이 자기네가 원래 계획했던 탐험의 임무를 다 완성할 수 있는지는 자신이 없지만 그렇지만 자폭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그 대원 모두가 훌륭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우리 인생에 보세요. 모험이 있습니다. 신앙에 모험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 하나로 어느 곳에든지 보내지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억울함과 소외된 자리와 고통이 많은 곳과 싸움만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거기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모든 도전들은 그걸 극복함으로써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도전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적으로 이 여자분들에게 이 임무가 더 고단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애들을 기르면 여러분들은 쉐클턴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18개월에 걸친 난파, 피난, 1200km가 넘는 바닷길을 6m 보트로 건너야 되는 일, 그 섬에 도달해서도 거기 있다간 얼어 죽게 되어 있으니까 헐 수 없이 산을 넘는 겁니다. 그 36시간에 걸친 잠 안 자고 그냥 그 산을 넘어가죠. 그 책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 벌거벗은 인간의 영혼을 보았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산, 장엄한 자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위엄? 그 무서움.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때우시거나 그냥 감정으로 해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실제로 육체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마 하신 것을 이루어내라고 몰아대는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간단하게 해결하시지 않는 지엄함의 그 위험을 봅니다. 인생살이에서 누구나 보죠. 그리고 뭘 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죠. 누구에게 충고하고 평안할 때 외쳤던 것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걸 봅니다. 추위와 굶주림 앞에서, 고통 앞에서, 분노와 좌절 앞에서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기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쉐클턴은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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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웁니다. 끝까지 그러나 자기 대원들을 놓지 않고 다 구해내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죽고 맙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쉐클턴만큼 우리의 모험, 신앙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한계라는 그 극과 극이 손잡고 버리는 인생을 사는 일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신앙인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간 농담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 살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요구하는지 아시죠? 욕심으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란 철이 없고 엄마가 돼갖고 애한테는 내가 망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애를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신앙을 도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으로 기도하고 키운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답입니다. 그건 실제로 기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거나 다 길렀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꽝이던가 완전히 극복한 말이든가에서만 기도하고 키웠습니다지. 길러보면 정말 왼수가 따로 없지요. 왜 왼수죠? 놓을 수 없으니까 왼수라 그러죠. 놓을 수 없으니까. 자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은 내가 그만해서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어제도 복구시더니 오늘도 복구시는군요. 내일은 놔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죠? 왜 이렇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받으러 왔다가 짐만 지고 가는 사경회가 됐어요. 사경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죽을 지경에 갔다는 거예요. 사경을 헤맨다. 저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약속되면서 느닷없이 환난이 등장하죠? 그 영광이 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체화? 죽음과 고통과 이기심과 억울함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신자의 육체로 드러내는 삶으로 결실되기까지 그것은 우리 거가 아니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존재의 그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함, 지고함 같은 것으로 때워지지 않습니다. 걸어서 내가 가는 자리까지만 내 것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현실을 우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정으로,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을 봐야 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가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을 살 때 오늘의 도전에 일단 답을 해라 이겁니다. 내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을, 내일을 조종하고 장악하기 위한 날로 만들지 마라. 내일을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일을 안심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지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은 오늘의 도전에 답을 해라. 오늘의 도전, 쉐클턴에서 예를 든 것 같이 오늘의 모험, 오늘의 시험, 오늘의 도전, 오늘의 유혹에 대하여 응전하십시오. 마치 오늘 살고 말 것 같이 응전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응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죽지, 이렇게 살면 내일이 없지. 그러니까 내일로 인하여 오늘을 타협해서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내가 신앙으로 대적할 수 없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다. 그 싸움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앞이 전부 뭐였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해서 나온 결론인 겁니다. 이렇게 싸워보시면 쉐클턴이 얘기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여러분의 영혼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으로 거짓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말로 때웠다는 뜻입니다. 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잘되자는 거 아니고 내가 잘돼서 교회를 위하여 잘되자는 거였고 나라를 위하여 잘되자는 거였다고 여러분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보시면 순간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위협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한순간의 평화도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아침에 신문 읽는 10분 동안만 있습니다. 남의 얘기 보느라고 정신없는 동안만 면제되지 내 삶을 사는 동안은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자꾸만 이걸 고민해야 하고 이걸 끙끙거려야 된다는 것을 신앙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배워버렸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승리하고 나눠줄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히 그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들어오는 데서 아버지가 당신의 영광을 선언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아버지의 영광이 저 위에 저 높고 높은 지극히 위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어떤 힘과 광채 속에만 있다고 계속 우기죠.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다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골방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모든 장소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에 타협해서 휩쓸려 가든가 아니면 신앙인으로 그곳에 두려움과 전쟁과 살육과 거짓만 있는 곳에 정말 비치고 소금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쉐클턴의 싸움입니다. 업적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위는 콜럼버스였고 2위는 마르코 폴로였던가 싶고 3위는 마젤란이었는지 데이비드 쿡이었는지 다 그 뭐 많이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대륙을. 5위쯤에 닐 암스트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달. 5위로 밀리는 건 거기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쉐클턴은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습니다. 그가 발견한 얼음 덩어리는 다 녹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놀라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녹아버린 얼음 같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하여 다 놀라는 것입니다. 헛되게 산 것 같고 잘못 산 것 같고 분명하지 않아 보이죠. 아니요, 분명합니다. 당장 예배 마치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현실입니다. 온갖 세속성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력한가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이겨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끝없이 양보하고 지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로 쓰시지 않습니다.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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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서 죽어랍니다. 죽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내일 확인해 보겠지만 결국 세상은 죽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마음의 갈등들,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며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어디서 힘을 얻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시죠. 신앙생활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라서 우리는 결국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의 보상 아닌 믿음의 확인을 받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 그러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위인, 그러면 1위가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을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울의 업적에 도움을 받으니까 바울 하는 것이지, 바울은 당시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 사도가 되어서 유대교라는 것은 굉장히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편협한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종교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자로서 완전히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라는 것이니까. 게다가 동족들에게는 유대교가 민족 종교인데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러 나간 자들이 되게 매국노입니다. 또 그는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온 바와 같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강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뭐라고 소개하죠? 자기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이번에는 죽었다. 이 모든 환난을 이젠 죽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도 이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없는데 나를 죽이시는 대로 밀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다는 걸 배웠대요. 우리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업적이 없으면 우리가 가치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누가 더 하나님에게 의존적이냐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래요. 벌거벗은 영혼이 되어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간단한 일도 아무리 사소한 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답이 너무나 쉽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뭘 일을 그따구로 해. 그겁니다. 해보시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실까요? 12장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입니다. 7절부터 보죠.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 여러 어려움을 당한 것만 그의 사역에 있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 몸에 아주 괴로운 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병이 여러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추측 중에 간질이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 잘하고 확 뒤비져서 개고픔 품고 부들부들 떨어보십시오.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자기의 사역이 다른 것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정말 이기심과 상관없이 복음을 위하여 죽게 세 번 간구했는데 뭐라고 답을 받았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능해야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죠, 사실은. 주께서 사망을 사망으로 이기죠. 사망의 한 복판을 꿰뚫어 넘어가심으로 사망을 분해해버리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보임으로써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세워 말하자면 오늘 시작부터 얘기한 것 같이 도덕성과 능력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자 어떻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훌륭한 신앙인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그 깊이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이 선을 넘어가죠. 아, 나는 보잘것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유능해져서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무능함을 쓴다는 것을 압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쉐클턴이 평생에 자기 업적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겪은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겪은 것이 업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분명했겠죠. 업적을 가지면 그게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했고 고통당했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뭐 여러 번 뭐 세상에서 뭐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맞대결을 하고 그래서 얻으면 그게 다 약간 퇴색이 돼버립니다. 목숨을 걸어보세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신비롭습니다. 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저는 제가 누군지 압니다. 당신의 지금의 조건에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까지 부활 생명은 죽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과 그 분노와 의심까지 끌어안고 가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신앙에 분명해서 또는 세상의 조건들이 충분해서 산 게 아니라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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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나 어쨌든 내가 나 혼자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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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아니라고 누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당신 예수 믿고 한 게 뭐야?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이야? 여기 그냥 미치겠는 거죠. 예수님이 당한 시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기가 막힌 시험이죠. 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끔 이렇게 묵상합니다. 목사로서 그 뒤를 이어야 되니까 잘 따라가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종이거든 내려와보라 그러면 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 귀싸만대 올려붙이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늘 죽지 못하고 들락날락 하는 데 서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 가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엄청난 무슨 우월감이나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그건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능해져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충만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놓을 수 없는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의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던져 넣어야 된다는, 하루씩 하루씩 죽음을 향하여 가야 하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확 한번 뭐 약 먹고 아침에 눈 뜨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야금야금 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죽어나가야 되는 것. 이거 복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복음인데 복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죽음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운명 속에 하나님이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어떻게 부활 생명과 영광으로 만드시는가, 내 것으로 만드시는가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세상이 도전하고 있지만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삼읍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모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실패, 무지, 게으름, 변명, 비난, 그리고 속 좁음, 부끄러움, 조급함, 이 모든 것, 그리고 가장 크게 믿음 없음, 가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잘 아는 8장 35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죽을 것 같이 샀단 말이죠. 죽을 것 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삽니다. 세상은 늑대고 하이에나고 사자고 호랑이고 우리는 양 같습니다. 속은 일인데 우리는 실력은 양이라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서 죽음과 죽음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여러분을 고통을 면제시켜준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완성시킨다는 것만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은 영혼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부활 생명,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깊이, 더 넓게, 그리하여 세상이 가지는 최고의 권력, 너 죽인다 앞에 죽여라, 죽여라. 너희가 죽이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얼른 죽여라. 얼른 다시 살게. 라고 답하는 자리에 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치 도살할 양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속이고 협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고 몰아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그리고 운명과 자랑은 예수 안에 우리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하루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한 가지씩 믿음으로 이기기로 약속합니다. 울며 한숨 쉬며 걱정하며 쩔쩔매며 우리의 신자된 현실과 책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말게 하옵소서. 부딪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로 약속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